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글귀는 유명한 작가 목사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집에 거실에 그 액자에 걸려있는 액자에 쓰여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때는 실존주의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에 있는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게 된 원인과 또 신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 실존주의에서는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이신, 형이상학적인, 전능하신, 우주의 만물이신, 창조주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이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를 받았습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그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른, 기쁨의 노래를 부른,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는가?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주의 비밀도 인생의 의미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부터 성경에는 350회 이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를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속죄의 제사의 제물은 자기의 몸이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어요. 예수. 여기서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이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공식적인 예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퍼스널 네임,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 뜻은 그가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임이니라 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을 예수님은 실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이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했을 거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포로 생활, 저 애굽의 포로 생활 43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우리 한국은 그렇게까지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AD 70년에 디토 장군이, 노마 장군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고 난 다음에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와 같은 민족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메시아여, 어서 오셔서 우리의 민족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인카네이션, 이 거룩한 성육신의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처녀 마리아,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사용했는가? 그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몸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때 이 마리아가 대답한 말,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옛날 번역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니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 갔을 때 세례요한의 어머니의 그 뱃속의 아이가 뛰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올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사벳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거기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내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내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나세렛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세렛은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 시골 동네였고요. 당시에 나사렛은 경멸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사렛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생애 동안 저 나사렛 출신 목수가 아니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 좋은 믿음을 가졌던 고든 성품을 지녔던 나다네일조차도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도대체 뭐가 날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천한 동네에 무슨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는 거야 하고 그렇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경멸의 상징이었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에는 훨씬 더 예쁘고 잘 배우고 가문 좋은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세대, 오늘날의 여성들 10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 정말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은 마리아는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육신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몸에 9달 동안 지니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브리엘의 스테고지를 받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부른 마리아의 찬가,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주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먼저 46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헬라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하는 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의하면 그의 결속되어진 노예의 천한 상태를 그가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그는 주님의 결속되어진 종,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주님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나의 삶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을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죽으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결속되어진 종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개인의 일과 부딪히면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것이 마치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멀시, 자비로움, 또 하나는 컴패션이라고 해서 긍휼. 이 컴패션은 컴, 함께라는 접두하고요. 패션,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괴로움을 함께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수많은 약대 그 양들 가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일곱을 잃어버렸고 딸 셋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새 친구가 먼 곳에서 와가지고 위로한다 합시고 와가지고 너의 이 재앙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막 비난합니다. 친구들의 비난이 더 괴로웠어요. 그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욥을 지옥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나의 착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은혜로 그래 욥이 더 의로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긍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합니다. 그 새 친구의 그 논장에서 욥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시켜 줍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아들 일곱을 다시 주십니다. 딸 셋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 딸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재물보다 두 배로 갚아줍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던 고난을 없애버리고 그 고난 대신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 문제로 괴로워합니까? 또 신분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가정 파탄, 비즈니스 실패, 자녀들의 탈선,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선을 베풀고 축복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로 지금 해결해 주신다.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긍휼이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왜 마리아에게 이 긍휼이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5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놀라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한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지금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를 자기의 몸에 품는 이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에 오던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 앞에서 마리아는 두렵고 떨립니다. 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지금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무엇인지 다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오늘날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비록 그는 약혼녀의 약혼난 상태였고 그리고 아직 남편과 합방하지 아니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돌 세례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종 셋을 불렀습니다. 애야, 너에게 다섯 달란트를 줄 테니까 가져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보아라. 두 달란트를 주었어요. 너도 열심히 가서 이윤을 남겨보아라.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손해를 보면 안 될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듭니다. 일어나면 막 가서 막 일을 합니다. 내 주님 오시기까지 내게 주신 사명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먼 길에서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두렵고 떨려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잃어버리지 않냐고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다섯 달란트를 더해서 열 달란트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두 달란트를 더해서 네 달란트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때 우리의 주님이 기뻐 뛰며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지 않냐고, 나를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일했구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라. 네가 더 많은 것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오 주님, 저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땅속에 감추었어요. 그 한 달란트마저도 잊어버릴까봐 그것만 지키려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 대신 주님 오시기까지 뭐 했겠습니까? 날마다 먹고 자고 했죠. 게을렀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니까, 주여, 제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노하시며 하는 말, 내가 차라리 너 같은 놈 주느니 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게 낫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지금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녁에 카톡에 우리 친구들에게 시를 하나 썼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이 짧아질수록 성령님과 함께하자는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 남은 삶이 짧아질수록 성령과 함께하자는 것은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그 기쁨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에 아홉 달 동안 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이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러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은 그때 후회하지만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지금, 마리아처럼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 시작. 내 영혼이 이르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것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내 품에 안게 하여 주시는군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무슨 그 부귀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위한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행하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떤 그 대형교회도 하지 못했던, 지금 메시아를 자기의 품에 안고 그리고 품고 그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마리아, 마리아의 인간의 공로를 볼 것 같으면 모든 믿는 자들을 막 마리아를 찬양해야 돼요. 정말 수고했다 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러나 정작 마리아는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여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마구간에서 그 추운 가운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구세주를 낳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영광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칭찬도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건을 마음속에 두면서 위대한 일을 주님께 묵묵히 감사하며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평화장로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부귀영광 바라보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그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마리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성대한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두 가정이 아프리카의 콩고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졌습니다. 데이빗 플러드와 스비아 플러드, 이렇게 데이빗 부부와 그 다음에 조엘 에릭슨, 버서 에릭슨, 에릭슨 부부, 이렇게 두 가정이 아프리카의 밀림을 뚫고 마침내 콩고에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마음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콩고의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화를 낼까 봐 무서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빗 플러드와 스베아 플러드의 그 데이빗 부부 가운데 아내인 스베아 플러드는 그러한 1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가운데에도 매일 아침 자기 집에 그 신선한 계란을 넣어주는 5살짜리 어린 꼬마에게 주님의 사랑을 막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베아 선교사가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1923년 4월 13일 그는 아이나라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로 고통받다가 그 딸을 낳은 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이빗 플러드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청춘의 젊은 꿈을 가지고 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리라 라고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결실하지 못하고 그의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의 단련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멸로 처해지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너무 실망한 이 데이빗은 바로 옆에 있는 에릭슨 부부에게 이제 막 태어난 자기 딸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선교사 사명을 포기한다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나는 그 에릭슨 부부에 의해서 돌을 막 지날 때까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까지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에릭슨 부부가 사흘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원주민들이 그들을 피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나는 그 옆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되어졌습니다. 이 미국인 선교사가 거기서 이렇게 좀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우스 다코다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나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센트럴 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남편 노스 센트럴 성경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동창생인 듀이 허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듀이 허스트 이 아이나의 남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노스 센트럴 성경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5년 거기서 열심히 봉사했을 때 이 센트럴 노스 성경대학에서 이들의 25주년 결혼식을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스웨덴에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때 아이나와 그의 남편은 스웨덴에 들어가면서 아이나가 깊이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버렸던 내 아버지, 50년 전에 나를 버렸던 아버지를 이번 여행에서 꼭 찾아가리라. 그래가지고 그 여행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열심히 5일 동안 다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의 3층에 있는 어느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간 기능이 다 망가져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비의 아버지, 친아버지인 데이빗 플러드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아이나예요. 데이빗은 생전에 들어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친딸 아이나의 아버지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한과 부끄러움 속에서 한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단다. 그리고 부녀는 50년 동안 맺혀있던 그 상처가 치료되어지면서 서로 껴안고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이 데이빗 플러드는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아이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게 되었는데, 아이나가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 이 시애틀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아이나와 그의 남편이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그 아프리카 자이레 공화국, 그 콩고가 자이레로 바뀌었어요. 자이레 공화국 오순절 교회의 감독인 루이키타 은다고라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나는 그게 바로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통역을 내세워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 플러드라는 이름의 선교사 부부를 알고 계십니까? 데이빗 플러드와 그 스베아 플러드를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연사가는 말이, 알다마다요, 제가 매일 아침 스베아 플러드의 선교사님의 집 뒷문에 달걀 바구니를 배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덧붙이면서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스비아 선교사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 남편은 고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에게 아이나라는 이름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계속 궁금하고 있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아이나는 막 가슴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전율함을 느꼈어요. 제가 바로 그 아이나예요. 그 목사님도 루키타도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껴안고 마치 친자매가 만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루이키타가 말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당신 어머니 묘소에 꽃을 바치고 왔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고결한 죽음이 우리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이레 공화국의 수백 개의 교인들과 수십만 신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빗 플러드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비아 플러드가 그 어린아이 5살짜리에게 보냈던 그 사랑을 전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이레를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했고 수백 개의 교회들이 생기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동정녀 마리아, 그 시골 나사렛 처녀, 참으로 그의 헌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했습니다. 정말 그 쳐다보지도 않는 그 소녀에게 그 소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했을 때 그 소녀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